청취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는 소망의 장이 시작됩니다. 이제 영원 세계가 전개되는 이러한 참 소망의 말씀이 전개됩니다. 지금까지는 환난 시대 여러 가지 심판도 겪었고 참 듣기 싫은 여러 가지 참 비참한 일도 많이 봤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는 목적인 줄 압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 주의 규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했죠.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살리는 이러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줄 압니다. 자, 20장에서 시대가 이제 급속히 끝나버립니다. 21장에 새로운 시작이 전개됩니다. 성경은 무한히 순환하는 그러한 책으로 보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다시 21장부터 우리를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세상의 성경처럼 이렇게 신비롭게 기록된 책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2절에 또 다시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아벨의 어린 양이 창세기에서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했는데 계시록 21장 23절에도 우리는 어린 양을 또 봅니다. 창세기에서는 낙원이 상실되었지만 계시록에서는 다시 낙원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보았는데 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사람과 함께 그렇게 기록되어서 완전한 한 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기의 말씀을 기록했죠. 그래서 제한된 인간의 지성을 가진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의 전 영역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코란 같은 그런 불의 책도 아니고 다른 종교의 경전 같은 그러한 책도 아닙니다. 이 성경만이 참 거룩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을 한번 한절 한절씩 읽으면서 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거기 있고 바다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바다는 대서양이나 태평양 이런 이 땅에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장에서 공부한 큰 물입니다. 위에 있는 큰 물입니다. 기품입니다. 이것은 유리바다로 기품이라고 표시했죠. 욥은 욥기 38장 30절에서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이렇게 얼었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늘 위에 있는 물을 얘기하죠. 욥기 41장 31절로 33절에 나오는 바다죠. 이 바다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웅덩이로 여길 만큼 큰 바다입니다. 큰 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자를 분열시켜서 구성 요소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쓸려갈 때 이 큰 물도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베드로서 3장이나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에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봅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자, 새 예루살렘은 성부 하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신부는 이스라엘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은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예수님을 위하여 예비된 도성입니다. 계속해서 21장 9절 10절에 가보게 되면은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오는데 미리 좀 먼저 보겠습니다. 또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허리멸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자, 이 거룩한 예루살렘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새로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새 예루살렘이 교회 시대에 거듭난 모든 성도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이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또 또 이 세 가지 요소가 명백한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새 땅이 예비됐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예비됐고 또 많은 이방인들을 위한 새 하늘이 예비됐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 세 부류가 여전히 영원에서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는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토록 존재할 것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장 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자, 본문에서는 몇 가지 복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같은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분은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 세계에서 유대인을 위한 새 땅에서는 성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죠. 이 새 예루살렘이 되려고 하나님은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잠깐 그들이 가지가 꺾여서 거기에 접붙임 받아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입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자고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4절 5절 보겠습니다. 21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고 하시고. 자, 그분께서는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묵시적이거나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이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기록되어서 원문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합니다. 자,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사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또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비로소 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이죠. 계시록에 빠진 성경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하늘에 있는 집에 대해서 우리가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모든 구절이 계시록에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더 이상 슬픔도 죽음도 애통도 고통도 눈물도 실망의 눈물도 없습니다. 정렬 없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단함을 모르고 섬길 수 있습니다. 또 마음껏 기뻐합니다. 저주는 없고 축복만 있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생명을 누립니다. 어둠은 없고 빛만 있습니다. 고통이 없고 힘이 넘칩니다. 끝없이 다스립니다. 부족함이 없이 만족합니다. 눈물은 없고 찬양만 있습니다. 흠없는 아름다움 뿐입니다. 원만한 친구들 뿐입니다. 죄는 없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실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도와이트 무디 선생은 이렇게 한번 말했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이 땅은 여러분이 볼 최악의 지옥이고 여러분이 구원 받지 못했으면 이 땅은 여러분이 볼 최고의 천국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떻게 보십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지옥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21장 4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 하더라. 자,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랬죠.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려 가로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이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을 봅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21장 6절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자,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죠. 시작을 뜻합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로 끝을 의미합니다. 값없이라는 것은 영어로 freely입니다. 값없이 마음대로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하신 말씀에 잠겨있죠. 그 창세기 2장 16절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이것도 역시 freely입니다. 값없이입니다. 값없이 값이 엄청나지만 값없이 free로 줬다. 공짜로 줬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먹을 수 있으나 그렇지만 그들은 먹지 않고 엉뚱한 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마음대로란 말을 빠뜨려서 결국은 생명나무는 더 이상 마음대로가 아니고 엉뚱한 것을 먹게 해서 죄를 짓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면 다시 보게 되죠. 이 생명나무를 보게 됩니다. 22장 14절 보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생명수는 구원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생수를 값없이 주리라. 이러한 초청은 모든 세대의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22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초청하는데 이것은 교회 시대에만 해당되죠. 22장 14절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이것은 환난과 천년 기간에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구분해 봐야 되죠. 21장 6절에서는 교회 시대의 초청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훌륭한 곳인가를 말씀하시며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자, 계시록 2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자, 이기는 자는 신약시대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요한일서 4장 4절과 5장 4절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나 환난기에서는 이기는 자는 또 계명을 지켜야 되죠. 시대 지금 은혜 시대는 지금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을 때입니다. 값없이 믿기만 하면 모든 생명을 받는 축복입니다. 자, 보면 8절에 보면은 이제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기는 자들과 타는 못에 참여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 두 상황을 나누는 끔찍한 분리하는 그 접속사로 슬픔도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이 복음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 해서 아주 완전히 정반대 저주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불타는 유황못에 가는 사람들은 모든 비극 중에 비극이며 모든 공포 중에 공포를 겪는 곳에서 눈물과 슬픔, 고통과 애통, 통곡과 이를 가는 일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불타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취급당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 취급하십니다. 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은 놓치지 않지만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죄짓지 않을 수 있지만 그가 구원받지 않은 사실만으로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거짓말쟁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주정뱅입니다. 세상 술을 마셨기 때문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간음하지 않아도 음행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짓을 한다면 보상을 잃고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유업을 잃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권을 받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되어 청산됐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보장의 교리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범죄를 하면 구원을 잃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고백했죠. 또 하나님의 증거를 잃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잃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성찬에 아무렇게나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보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잃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 또 천년 통치 기간의 유업을 잃어버리죠. 누가복음 19장 15절로 26절 문화비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리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합당치 않게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는 약하고 병들고 잠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 성찬에 성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길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허리맹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자, 그녀는 더 이상 정혼한 약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과 약혼하고 계시록 19장 7절에서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로 단장하고 계시록 21장 9절에서 그녀는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아내가 되어 있는데 도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자는 도성으로 묘사되고 도성은 또 여자로 묘사되는데 사탄도 바벨론을 신부로 갔는데 그녀는 여자이면서 도성이고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갔습니다. 그녀도 여자이면서 바벨론 성을 갔습니다. 바벨론 도성이죠. 바로 사단의 도성은 바로 큰 바벨론 도성이요. 그리스도의 도성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을 봅니다.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이 도성은 땅에 내려앉지는 않습니다. 단지 도성에 내려온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은 이 지구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위성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죠.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구에 내려앉지 않고 공간에 떠 있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지구의 위성으로 태양빛을 받지만 이 도성은 해나 달의 빛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와 달은 여전히 거기에 있어서 지구 위를 비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21장 16절로 쭉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읽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이 도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면만 정사각형이 아니라 네 면이 다 정사각형입니다. 도성 위는 한 1,500마일, 1만 2천 스타디온은 한 1,5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벽은 한 80m 정도 됩니다. 벽의 높이는. 그리고 이 도성은 정금으로 된 수정인데 모든 생물의 주성분인 탄소, 벽옥이죠. 이 벽옥이 바로 탄소죠. 이 함유된 이중 피라밋 구조로 투명할 것입니다. 이 도성의 크기를 우리가 미국 땅을 비교해서 본다면 보스턴에서 마이애미,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덴버에서 버팔로 정도 거치는 면적이에요. 길이 높이 넓이가 다 1,500마일, 1만 2천 스타디언. 우리 주님께서 그랬죠. 내 아버지 집에 많은 저택들이 있다. 맨션스 그랬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방만 많은 게 아니라 맨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정말 깜짝 놀랄 기절할 만한 그런 멋진 것을 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이 얼마나 넓을지 알 수 없지만 이거는 거기 가기만 해도 이거는 엄청나게 축복일 것입니다. 자, 21장 11절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아까 말씀드렸던 벽옥은 탄소로 되었죠. 모든 생물의 주성분입니다. 이 도성은 살아있습니다. 수정 같다는 것은 이 도성은 내려오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벽옥은 이집트와 시바리에서 발견되는 다이아몬드 같은 거죠. 이것은 모든 기호와 인종에 맞도록 다양한 색깔을 띨 수 있습니다. 벽옥은 도성의 주성분인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아, 12절에 보게 되면은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열두 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열두 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더라.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22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 15절, 16절을 봅니다. 동편의 문이 세 개, 북편의 문이 세 개, 남편의 문이 세 개, 서편의 문이 세 개이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나옵니다. 1500마일, 넓이도 1500마일, 높이도 1500마일. 공중으로 치솟아 있는 성을 생각해 보세요. 중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이건 물질계와 다른 곳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보니까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0규빗이라 144규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고 천사의 척도라. 보면은 성경에서 천사들이 사람이라는 것,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사람으로 나타난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구절 가운데 하나죠. 천사들은 남자로 나타났습니다. 남자로. 그래서 안겔로스라는 헬라의 이 명사도, 천사라는 명사도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게 하지 않겠습니다. 21장 18절 계속 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유리 같고. 18절 19절 봅니다. 19절 20절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첫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번째는 제신스, 열두번째는 자수정이더라. 이 돌들은 워싱턴 DC에 있는 그 스미소니안 그 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의 흉부에 붙이던 돌들입니다. 이 12개의 돌은 12지파를 대표하죠.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보이는지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정금입니다. 24금이 아니죠. 길이 투명한 것입니다. 순금은. 이 사도 바른 거에 갔다 와서 그랬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 이렇게 말한 것 절대 놀라운 게 아닙니다. 그런,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을 때 다시 죽으려고 그 자기를 돌로 친 도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고통받으며 가난하게 살면서 핍박당하는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핍박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곳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고 싶어합니다. 이 땅에 하루라도 살지 않고 그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큰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이 살 만한 것이 못됐다고 그랬습니다. 디엘 부디처럼 구원받고 나니까 이 미국, 세상 나가냐는 미국이 생지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LA 또 이 미국의 많은 도성들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형상이 아닙니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왔죠. 또 사도 요한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농담하는 분이 아니요 실질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속으로 21장 21절도 그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니 그 문들은 각기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서 황금길을 걸 것입니다. 여기 아래에서는 황금 때문에 다투지만 저기 위에서는 황금길을 걷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과 은의 기초 위에 만들어진 돈을 얻으려고 다투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돈은 포장도로이며 발밑에 금을 밟고 걸어갈 것입니다. 진주문의 크기는 나오지 않지만 벽들은 한 300피트 정도 높이가 될 것입니다. 각 문은 진주 같은 원형입니다. 문이 한 사람 지나갈 만큼 크기라면 직경은 한 7피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높이는 한 30피트 정도 높이가 될 것입니다. 자, 상상을 할 수 없겠습니다. 22절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성 안에서 성전이 없더라.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과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나옵니다. 이 환난과 천연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민족들입니다. 이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어 있습니다. 근데 큰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생명나무를 먹을 권리를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이 도상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을 것입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처럼. 아, 그들의 자손은 영원에서 이 도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원히 삽니다. 땅의 왕들도 천년기간이 아닌 영원에서 이 땅의 혈과 육을 가진 실제적인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로 24절의 문맥에서 보면 모든 육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에서의 새 달과 안식일에 주께 경배드리러 새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25절 26절 봅니다. 또 그곳의 성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의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아, 이건 영원 세계에 있을 일이죠. 27절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아, 불결한 것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것은 환난과 천년기간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성에 들어가는 이들은 영생을 위해 어떤 것을 취하려고 들어가죠.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옛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계속 먹었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산 것처럼 그들 다시 회복된 곳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면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거기 바로 우리 집이 될 것입니다. 위의 구절은 영원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로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서 그가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금지되었던 그 생명나무가 다시 마침내 허락받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 새 예루살렘에서의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속에 살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 속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